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끔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죠. 난해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은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심오해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알아야 할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긴 합니다만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작은 발판이라고 할까요? 가이드가 된다면 촉하게 여기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수준에서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한 생각까지 들어서 굉장히 경외감이 드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뜻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생에 가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쓰여져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 하는 것은 사랑이 자기를 감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체험이 적은 사람들은 불행해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육아원을 전국적으로 많이 돌봐줬는데 거기 애들 보면은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항상 밝지가 못하고 귀가 죽어 있고 굉장히 피동적이고 물론 원장이 있고 다 그래서 받을 만큼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니겠지만 좀 받기는 받겠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친자식으로서 가까이 늘 24시간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없으니까 항상 애들이 풀죽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생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포텐셜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자연인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를 처음에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도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공주병에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기적인 사랑만 원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이고요.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일단 맺으면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완전하게 사랑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모순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연인들의 사랑은 항상 자기를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랑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전제하고 살지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시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전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거나 나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거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또 굉장히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 편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았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잘 안 돼요. 없어요. 내가 진짜 절박해서 하나님 부르는데 대답하시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해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없다면은 행복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 있겠습니까? 그 안에 머물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는 않죠. 뛰어나와요 그냥. 근데 성경의 대답은 행복한 교인이 되는 길은 간단하다고 그러죠.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10편 1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산상부원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복 있는 자라는 말은 사실 원문상으로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행복한 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읽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항상 불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큰 사랑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보고서 너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에 대한 적용을 하라. 이렇게 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러니 나의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나 반신론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고난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비참한 일들을 본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상태로 둘 수가 있느냐. 사랑을 하시지 않거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대답은 아니다.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그 사랑에 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조금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너무나 번민하고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죠.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됐다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 다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로는 내가 죽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왜 그렇게 번민하시고 두려워하셨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참 형벌을 두려워하셨겠어요?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혹심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끔찍한 형벌을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지는 않으셨겠죠. 뭐 그런 고통을 뭐 전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라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었을까 그죠? 그건 아니었겠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왜 그런 절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 10년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실패했다고 보셨기 때문이겠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혹은 일반 흉악범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자신의 그런 운명을 한탄하시고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있는 자신을 구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께 여러 번, 세 번씩이나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십자가 그런 죽음을 원망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구속 사역의 절정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 고통의 공포가 예수님을 하여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하셨다는 그 발설을 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릴 진노의 심판은 전혀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지 않는 심판이었어요. 그런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절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라지는 이런 예수님의 고통의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갈 건데 가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내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서 죽고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런 거 다 예상하셨겠죠. 그러나 그 모든 예상보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무엇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크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절기에 담긴 깊은 의미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담 이후로 인류와 지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셨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평소에 부르던 아빠,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부터 완전히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상황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온 사방을 어둠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을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속에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났어요. 품 밖으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셨어요. 인간들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를 올려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무서운 진노가 내렸을 때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지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몇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진짜 버리셨어요. 완전히 버리셨어요.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엄중하게 다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내던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박혀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를 저주하지 않고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바꾼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고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어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시키고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절망의 깊은 계곡으로 내던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 까닭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반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규는 우리에게 축복의 진술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로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는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참아들이신 예수님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절대적인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십자가로 증시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시는가? 그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크고 작은 문제에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대안이에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주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자신의 어려움만 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행이 닥치면은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문제 풀리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또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예수 도와주시면 아 해피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그러겠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풀이 죽거나 불만이 가득하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의 크기에서 벗어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고작 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면 그러면 내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뻔하지. 안 풀리면 문제 좀 풀어주시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 나 이런저런 문제 좀 뭐 사업이니 뭐 병이니 뭐 학업이니 뭐 배우자니 취직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자세히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바람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풀리고 안 풀린 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태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 정도 해결을 하려면은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절대적인 주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붓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국을 겪으셨으니까 그런 절대적인 주문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이라야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인생 문제가 뭐죠?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인생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굳건히 믿고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에 담긴 그 탄원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감을 잡고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장대회에 높임을 이렇게 달아서 맸듯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예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문제에서 시선을 뗀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때까지는 나를 늘 봤는데 믿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 물론 바라보고 예수 믿었죠. 그리고 그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대요. 십자가 그때 보고 돌아서서 자꾸 나만 보면 그건 예수 믿는 삶의 출발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 영혼을 휘덮는 십자가 사건의 그 심오하고 광대한 뜻을 날마다 알기 위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내 인생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신변 복지와 관련된 복이나 심리적인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야죠. 날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원의 의미를 되씹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의식주 문제와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레벨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야, 기쁘다 좋다 너무나 하는 감사하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원더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 좋아요. 우리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에 그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사를 내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지구한 복에 속하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내 작은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내가 체험하고 볼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뜻을 쫓기보다는 그냥 날마다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요. 우리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데이터를 넣어줘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아시죠?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그래서 또 다음날 가서 또 주여 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뭐 주신다 그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아주 지겨우실 것 같아. 쟤 또 왔다. 성령도 피하고 성자도 피하시고 성하나님도 피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신다고는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 우리 보잖아요. 주야 잊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예, 곤란하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죠. 내 성질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다. 하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뭐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행피를 부려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확신이 없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학적인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친다는 말 참 좋아해요. 뭐 조금 다른 사람 뭐 잘못됐고 뭐 아 그 하나님 치셨어. 그 맞는 거 좋습니까? 네. 또 치는 거 좋아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아주 아주 오래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를 그때마다 치신다면 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동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이 매달렸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보시고, 아, 너 참 한심하다. 그리고 그냥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못난 모습, 그런 무력한 모습,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매달았던 십자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십자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십자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모든 의심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아버지에게는 영감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달린 대속의 십자가 희생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 절대로 절망하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세운 십자가를 믿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믿으십니다. 아들의 희생을 믿으시고 십자가 제물의 가치를 믿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하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좌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날마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난과 원망과 우리의 잘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서 계실 때마다 사실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인간의 표현을 쓴다면 십자가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슬퍼하실까요? 십자가에 내 아들이 이렇게 달려서 죽었었다. 아니죠. 예수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게 된 거죠.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런저런 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절대로 낙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침내 이길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사랑은 절대적인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희생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원망과 좌절과 침체에 빠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초대하세요. 예수님의 절기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짚어보라고 고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런저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싶겠죠. 내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며 생명과 부활의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으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 구원의 그 십자가를 믿으셨어요. 그 효력을 믿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믿으신 십자가라면 나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전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지옥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황하시고, 절규의 절규를 부르짖은 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철저한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다면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가 작아 보이고 예수의 영이 내 영혼에 깊은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거두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